안녕하세요. 청춘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최윤경입니다.
정종문입니다.
정선원입니다.
오늘 일어나서 처음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들? 아유,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날이 더운데 감기 걸렸어요.
에어컨을 너무 빵빵하게 트셨군요.
네, 에어컨을 너무 틀어서.
부잣집, 저희는 에어컨이 없거든요.
네.
저희가 선풍기를 한 대 가지고 다섯 식구가 버텼어요. 선풍기가 원래 세 대가 있었는데 두 대 기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그걸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온다. 집이 너무 넓어서. 막 다 뒤졌는데, 광까지 다 뒤졌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3일 전에 가족 카톡방에
올라왔어요.
찾았다고?
이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선풍기 찾았다. 오늘부터 각 1대씩 사용 가능.
각 방에 한 대씩. 네.
어디서 찾았나 했더니 제 방 베란다에 거의 안 쓰는 베란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두 대의 선풍기 기둥이 잘 쌓여진 채로 들어있었어요.
너무 잘 챙겨놓으면, 네,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못 찾아요.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구석에 처박아놔가지고 여름이 다 지나가는데 이제.
베란다도 있는 방에 사세요?
아, 저 방에 베란다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에어컨이 없어 집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더위를 이기시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이나 카페나.
아, 네.
요즘 은행 가, 제가 얼마 전에 은행 갔는데 아이스크림도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장사가 안 돼서
아이스크림을 주나요?
네. 오. 회사 앞에 땡땡 은행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주말에 아기 데리고 도서관에 가서 살았어요.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 시원하죠.
아기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데가 정말 많이 없거든요. 도서관에 가면 유아들이 모여서 책 보는, 엄마와 함께 책 보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선 좀 떠들어도 돼요?
네.
아, 좋다.
그리고 저 같은 엄마들이 아주 많이 오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아기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많이. 저 요즘에 정말 주말에 있습니다. 검색하는 게 그런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그런 장소 없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근데 진짜 아이들한테도 좋은 거 아니에요? 교육적으로도 도서관에서 논다.
시원합니다.
네. 책을 보겠어요? 그냥 시원한 네. 거지.
아니, 물론 그래도 거기 그런 환경에 자주 노출이 된다는 게.
네, 시원하죠. 네. 시원한 환경 좋은 거니까. 너무 더워요. 요즘
네, 다들 조금 남았으니까 이 더위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콕 찍은 예술. 네, 오늘 콕 찍은 예술은요, 제가 요새 하는 일이 기사를 보고 취재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네. 재밌는 그 기획 기사를 들고 왔어요. 이게 또 지면에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뭐죠?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소개를 해야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앙일보에서 정원엽 기자가 연재하는
망사스타킹이라는
그 연재물이 있거든요.
제목이 정말 좋네요.
네.
아, 그런데 최은경 기자, 네. 지면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 죄송해요.
못 볼 거라는 건 너무
정말 죄송해요.
옛세대의
옛날,
생각이에요.
옛날 생각이다, 진짜. 정말 옛날 생각이네요.
편집국의 이 운영 정책에도 반하는 생각이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여러분, 중앙일보는 디지털화 됐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중앙일보 앱을 통해서 이걸 보지 않으면 사실 유통이 활성화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강추합니다.
망사스타킹이 네. 뭐냐면, 이게 망원동에서 사는 법인가요, 이게 원래?
네, 망사가 망원동에서 사는인 것 같은데, 네. 스타킹이 뭐예요? 준말이었는데?
망원동 사람들이 사는 스타일이에요. 이름은 좀 막 지었죠. 얘가 원래 이런데. 이 정원혁 기자가 제 동기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브라이트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그래서 자기가 이 안에 지금 무려 반 실업 상태인 노조 전임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네. 꼭 계속 연재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네.
본인이 사실상 무급으로 네. 이걸 연재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입사 집이 대구여가지고 입사를 했을 때
정원엽 기자가 대구 사람이군요.
네, 네. 네. 입사해서 이제 대학 입사하기 전에 대학교 다닐 때에 한 7, 8년은 그 서울대 입구
살고,
앞에 살았고 네. 거기서 입사를 하자마자 한 27, 7살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서울 곳곳을 네, 전전하면서.
곳곳을 전전했어요. 한 네. 2년 단위로. 네. 그 집이 아, 그렇게 어려운 친구는 아니다.
전세 계약이 2년.
좋은 네, 집으로. 네,
계속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네. 싶다는 생각으로 네. 동생이랑 같이 살다가 네. 여동생이 또 결혼했어요.
아. 너무 디테일한 사생활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든가 말든가 상관없는데. 난 또 그래서 둘이 같이 살다가 그러니까 1인 가구로 학교 앞에 살다가 다시 동생이랑 그 건대 입구 살다가 다시 또 동생이랑 저기 중랑구 살다가 동생이 시집 가면서 이제 어떻게 돼버린
다음에 거. 한번 모셔야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소개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아예 작정하고 자기가 네. 나 재밌게 놀고 뭐 먹고 살 수 있는 집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빚을 있는 대로 내가지고 망원동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빚 맞아요?
네, 빚.
산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저한테.
자산 아니에요, 자산.
아니, 빚의, 그렇죠.
원래 빚도 자산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자산이. 제 얘기는 원래 네. 가진 자본 아니에요, 자본?
아니. 그 친구가 그 빚을 저랑 반 나누자고. 아. 그러기도 했었는데.
집이 되게 한 말인가요?
네. 그냥 빚을 나누자는 이야기였어요. 집이 되게 좋아요. 망원동에 네. 있는 3층짜리 빌라에 3층 살거든요.
아, 그리고 주택이 아니라 옥탑을
쓰죠.
옥탑을 같이 쓰는 네. 그런 데서 친구들 맨날 부르다가 맨날 고기 구워 먹고. 근데 이제 본인이 이걸 시작하게 된 거는 집을 구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사 가기 직전, 그러니까 뭐 집을 빼주기 직전 날까지도 집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회사 선배들이 볼 때마다 집 구했니가 인사인 정도로 되게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발품 팔면서 느꼈던 거, 그다음에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났을 때 조금 망설이면 바로 다른 사람이 사간다는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에 어디다가 어떻게 구했고 이사할 때 뭐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겪고 있는지를 네. 쭉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 집 구하기 그다음에 동네 문제.
어디 살지.
네. 동네 문제 그러면서
본인이 막 어디 살지 이렇게 봤던 동네들을 다
예, 설명을 예, 쭉 해서 여기도 가봤고 저기도 가봤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동네가 찾고 찾다 보니 망원동이었는데
네.
그 망원동에서 이제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래서 집도 다시 고치고 하고 나니 이 친구가 겪은 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집 구하는 과정의 어려움은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딱 집을 잡았는데 그때부터 동네 라이프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요새 화두가 젠트리피케이션인데
맞습니다.
조금만 그 살만한 동네, 재밌는 동네, 뭐 문화가 있는 동네, 젊은이가 있는 동네가 형성이 되면 자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거기에. 그러니까 돈 많은 기업가들이나 아니면 프랜차이즈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일대 땅값을 올려버리고.
맞아요. 그럼 원래.
쫓아내는 거죠.
원래 살고 사람들이. 있던, 그러니까 임대료를 뭐 적당히 내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일대 땅값이 오르고 임대료가 올라버리니까 거기 못 살아서 계속 외곽으로 밀리는 현상이 지금 쭉 되고
이어지고
있는데
있죠.
네. 망원동도 이제 비슷한 현상이 시작되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 홍대에서 시작해서 합정동을 그렇죠. 지나 망원까지 온 네, 거거든요.
합정 상수로 퍼졌다가 망원까지 이렇게 온 건데 아직까지 망원동이 버틸만 하지만 왜냐면 그기 예술가들이 홍대 예술가들이 망원동으로 이사를 많이 왔어. 버틸만 한데 여기도 이제 점점점 그 올라가는 게 가격 올라가는 게
정원엽 기자는 이런 이야기도, 저도 그 칼럼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전세로 들어간 거죠? 네, 산 게 네. 아니고
이걸 살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네. 샀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네. 아. 매매 가격에 샀다는 전세.
근데 사실 매매랑 뭐 전세는 별 차이
없나요?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요. 혼자 사는 분들이 하면서 전세 들어갈 때 이제 뭐가 중요한지도 본인이 되게 디테일하게 겪은 것들 있잖아요. 뭐 전입 신고, 확정일자 이런 것들 실무적인 이야기들 많이 담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거시적인 안목을 같이 녹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정원엽 기자의 글의 특징이 굉장히 쉽게 써요, 글을. 되게 짧은 문장으로 별로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수식어 없이 따닥따닥 그냥 쓰니까 읽기도 되게 좋으실 거예요.
좋은 글쓰기죠. 저널리스트.
근데 그닥 이렇게 맛은 없어. 아무튼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다.
방금 그 얘기하다가 정종문 기자가 사는 거랑 별 차이가 없죠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워낙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어져서 그런 말들을
그렇죠,
하는 건데
그렇죠.
사는 거와 전세의 차이가 커요. 나중에 2년 아니요. 나중에 2년 뒤에 그 동네가 집값이 오르면 전세 세입자들은 젠트리피케이션
그렇죠.
돼야 되거든요.
네네.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사실.
근데 이제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서원 기자님이 지금 전세로
경험상 한번 쓰시죠.
막상 또 그 가격에 집 사가지고 집값 떨어지면 진짜 정말 사람이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위험 부담을 내려놓는 거고 재산세 안 내는 존재로 네. 전세 사는 거니까 네. 참으세요 좀.
아니 근데 정말 제가 그 경제 기자 한 지 이제 제법 됐잖아요. 그리고 증권하고 막 이러면서 금융을 계속 봤잖아요. 네, 네. 근데 종착이 뭘로 종착하게 되냐면
부동산이에요.
그럼요. 되는 거예요.
그럼요. 큰 돈이 모이면 반드시 부동산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아직도 불패 신화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그 또 박성우 기자의 네. 백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재밌습니다.
연재물인데 이거 되게 쉽게 썼거든요. 그리고 네. 평소에 보기 어려운 이렇게 사례들을 많이 들었어요. 네. 이건 보니까 그 월스트리트 저널을 패러디해가지고 본인이 맞아요. 백스트리트 저널이라고 만든 건데
그러니까 뒷골목 경제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뒷골목 경제 이게 그 막 엄청난 사업 아이템이 아닌데도 네. 이것저것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사례보다 국외 사례가 더 많이 있고 네. 여러분들이 로데이터나 아니면 직접 그 뭐라고 할까요? 영자 신문 같은 걸로 보기 어려운 사례들을 되게 재밌게 엮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면도기나 수동 면도나 이런 걸 팔아가지고 떼돈 번 사람의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그것도 있었죠. 어떤 회사였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최저 임금의 수준을 연 3천만 원 수준으로 높게 책정했던 회사 이야기.
연봉 8천만 원의 네. 행복.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
한국에선 보기 힘든 것들이 네. 많이 나옵니다. 네, 박성호 기자가 아주 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고 네, 네. 언어적으로도 이렇게 좀 잘 아시는 분이라서 여러 가지 네.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이라 외신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거기서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것들을 미리 발굴해서 네, 많이 맞아요. 소개를 해주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전에 최윤경 기자가 소개해 주신 두 가지는 언론 앞으로 이제 언론이 어떻게 변할지를 좀 단서 같은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언론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눈여겨 보실 만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쭉 보세요. 이게 과거에는 이제 그 해당 언론사에서 하는 기획 기사나 네. 주요하게 생각하는 아젠다를 보는 게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디지털을 통해서 재밌는 콘텐츠를 참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만 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데 그 유통이 많이 안 돼서 잘 못 보시더라고요.
네.
두 가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중앙일보 네. 앱에서 정원엽 혹은 박성우를 치시면 바로 나오고
네.
그렇지 않으면 망사 스타킹 백스트리트 저널을 뭐 어디든 검색창에 치시면 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보세요.
네, 추천합니다. 콕 찍은 예술이었습니다. 볼 듯 아 보이지 않는 길 닿을 듯 어 놓쳐버리는 꿈 청춘은 푸른 봄이라는데 어떤 이는 아프니까 청춘이라네 우리에게 봄이 오긴 하는 걸까 삶의 정답이란 있긴 한 걸까 쓸쓸해 그래도 계속 걸어야 해 닿지 않더라도 keep going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면 청춘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계절 중앙일보 청춘라디오 청춘라디오 중앙일보 청춘라디오 청춘라디오
네, 청춘의 이슈입니다. 오늘 지금 한창 올림픽 이제
네.
예, 개막해서 진행하고 있죠.
네. 네. 역시 관심 없었는데 또 보다 네. 보니 역시 재밌어.
그렇죠. 첫 금메달리스트가 나왔고 어제.
아, 그래요?
네. 사격에서 나왔어요. 네. 그 올림픽 이제 뭐 내용도 사람들이 굉장히 즐길 만한 거리지만 또 이게 정치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낳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올림픽 네. 특집을 한번 준비했죠.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올림픽 저는 올림픽 정치학을 준비했는데요. 올림픽 하면 또 떼어놓을 수 없는 게 정치죠. 예. 네, 왜냐하면은 정치인들이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립니다. 아 의미가 일단 남달라요. 그 전 세계에 이렇게 자기 나라 국력을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올림픽을 치러내는 과정에서 국민들 단합을 이끌어내서 또 뭐 자기 정치적인 지지를 굳건히 하기도 하고.
네. 예. 그리고 뭔가 올림픽을 보다 네. 보면 애국심을 막 고취시키니까
그렇죠.
더 그런 정치적 네. 권력을 향한 하나의 응집된 그런 게 만들어지기 맞습니다. 좀 쉬운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IOC 사실 이번 도쿄올림픽 IOC에 그 뭐 뒷돈 줬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끌릴 정도로 네. 예,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경제계도 반응을 하잖아요. 제가 준비한 정치권 얘기는 그 리우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에 대한 거예요. 약간 지금 리우는 이전에 다른, 올림픽 개최 도시들이 누렸던 그런,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정치적인 효과를 좀 많이 못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남미에서 처음으로 개최가 된 올림픽임에도 불구하고, 좀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어제 리우에서 개막을 했는데, 개막 선언을 원래 대통령이 하거든요.
네.
대통령이 개막 선언을 했는데
대통령이
네, 엄청나게 야유를 쏟아냈어요. 이게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그렇죠.
장면인데.
네. 네. 그 왜 그랬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개막 선언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어요.
아. 네.
호셰프가 지금
대통령.
예. 네. 그래서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번에
부통령이군요, 그 사람이.
그렇죠. 예, 부통령이었다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탄핵으로 인해서 직무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개최 도시, 그러니까 개최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도 네. 예, 좀 이례적인데 이 브라질 정치가 굉장히 불안해요.
네. 네.
아, 일단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서 직무 정지가 됐는데요. 이 사람이 그 당장 이제 올림픽의 준비 막바지인 4월 11일에 브라질 하원에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견서를 채택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탄핵안이 하원 전체 회의에서까지 통과가 돼요. 4월 17일에. 그리고 이게 여기서 멈출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라 5월 12일에 상원으로 올라와가지고 상원에서도 통과가 되면서 상원에 있는 탄핵 특위로 이 안건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일단 상원에서 이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5월 12일에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무 정지 상태고요.
탄핵이 된 건 아니고 그러면...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거죠.
네.
예, 그래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직무를 정지한다라는 브라질 법에 따라서 현재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정지가 됐어요.
그럼 대통령은 그동안 월급을 받으며 놀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직무 정지?
네.
우리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네. 발의됐을 때 직무 정지 네. 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그냥 청와대에 계속 네. 그냥 계셨죠. 네.
우리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태였고 근데 브라질에서는 전무후무한 사태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1950년대 이후에 온전히 그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3명밖에 안 돼요. 브라질은.
아, 그렇군요.
우리가 브라질에 대해서 브라질 축구의 나라 뭐
삼바의
뭐 이런
나라.
네, 정렬의 나라.
뭔가 롯데월드가 네. 볼 수 있는 나라죠.
네, 네. 뭐 그런 아주 뭐 추상적인 이미지, 아까 그러니까 피상적인 이미지? 그런
먼 나라죠. 예,
예, 좀 먼 나라. 우리나라 딱 12시간 차이가 나요. 브라질이.
맞아요.
딱 반대편에
시차가.
있는데. 그래서 잘 몰랐지만 하여튼 브라질은 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였고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전설적인 민주화 운동가
롤라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롤라 약간
네.
후계자처럼 네. 좀
이 호세프 대통령도 아까 그러니까 그 저기 롤라 대통령이 좌파 정권을 처음으로 브라질에서
맞아요.
이 탄생을 시켰거든요. 이 사람이랑 계속 정치적인 계절을 같이 해왔어요. 호세프
네.
대통령이 60년대 말에 군사 독재에 맞서서 운동을 했고요.
네.
그때 뭐 투옥도 되고 이러면서
네.
우리나라 그 운동권들을
네,
생각하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후에도,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고요. 그래서 전임 대통령인 룰라 다 실바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서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됩니다. 두 번째 임기예요, 이번이. 2011년에 첫 대통령 당선이 됐고, 이번에 올해 2월에 이제 2기를 시작을 했는데, 왜 탄핵이 됐냐?
네, 그런데 왜 탄핵이 됐나요?
일단, 뭐, 정선원 기자가 좀 이따 설명해 주시겠지만, 브라질 경제가 좀 안 좋잖아요,
네.
많이.
네, 맞아요.
그런 그런 상황에서 이 정치인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부패 혐의를 받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 이 국영 에너지 회사인 페트로브라스에서 네. 엄청나게 큰 이 뇌물을 정계에 전달했다라는 그런 진술이 나오면서 거물급 정치인들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이 돼요. 네. 제가 보도를 쭉 보니까 이 회사에서 국영 에너지 회사에서 한 388억 원 정도의 뇌물이 정치권으로 넘어갔는데
근데 거의 모든 사람이 받지 않았어요?
네, 모든 정당 그리고 네. 거의 대부분의 유력 정치인들이 맞아요. 이 돈을 받았다. 네. 뭐 우파 좌파 이 정당 가릴 거 없이 네, 다 돈을 받았다라는 그런 보도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게 드러나는 네, 거죠.
네, 그런 사실이 좀 드러나면서 그것도 이 회사의 대표가 검찰에서 이런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시작을 해요.
여기 검찰총장이 거의 무슨 무소불위의 네.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다 네. 들쑤시고 있던데요?
네, 네,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뭐 영장 발부해주고 하여튼 정치권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치인들이 네. 소환이 되고 또 이런 이 정치 상황이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좌파 정부 그리고 좌파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게 뭐겠어요? 깨끗한
도덕적인 거.
그렇죠.
예, 도덕적인 우월, 예, 그런 걸 기대를 하는데 그런 기대가 무너졌고 게다가 경제난까지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까지 사실 이 대통령 8명 중에 임기를 제대로 마친 사람이 3명에 불과하다는 사실 자체가 이 브라질에서 정치인들이 얼마나 단명하는가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호셰프는 그런 네. 부패 직접 연루된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실바 얘기까지 나왔어요.
아, 룰라 얘기까지. 룰라도 대통령 네. 얘기까지 나왔지만 네. 아직 호셰프까지는 네. 나온 건 없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룰라 대통령은 인기가 높거든요. 그 지우마 호셰프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난관에 봉착을 했을 때 이 룰라 대통령을 앞세워서 좀 타계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장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실패를 하면서 급속히 탄핵 정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지금 탄핵이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행히도 올림픽 기간 안에 탄핵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그 절차가 올림픽 끝나고 진행되죠?
네. 이 너무 전 세계가 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올림픽 기간 중에 하나
일생일대의 망신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아주 국가적으로 망신이죠. 국가 이름 아주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브라질 정치권이 이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8월 25일이나 26일에
예. 21일 날 끝나니까 끝난 직후군요.
그렇죠.
올림픽.
네.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브라질 상원 전체 회의에서 탄핵 보고서 채택이 되면요. 그러면은 뭐 대선을 앞당길 건지 혹은 뭐 지금 현재 테메르 권항된 체제를 계속 이어갈 건지에 대해서 또 후속 논의가 이어지게 될 거라는 게 주요 외신들의 예상입니다.
탄핵이 통과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4월에 시작이 된 탄핵 절차가 지금 8월인데 하원과 상원을 다 통과를 해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거는 사실 거의 탄핵이 예, 됐다고
너무 안타까운 예, 일이다. 이 제가 친한 브라질 친구가 그걸 되게 항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우마는 사실 따지고 보면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네. 많이 받은 거 아니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브라질에 엄청나게 많은 정당이 있고 정치 세력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 국영 석유회사에서 안 받은 정치인이 없다고 봐도 되고 네. 그럼 브라질 전체의 부패 지수 그러니까 부패 현황인 건데 네. 너무 이거는 정적에게 당한 케이스다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지금 이거를 앞서서 칼잡이를 하는 검찰총장이 너무 인기가 국민적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겠다는 네. 식으로 나온 거예요. 소위 말하는 단두대론이 여기 검찰총장이
전란책식 정치.
근데 보통 검찰은 네. 그 정부 그러니까 행정부 의 최고 수장이 대통령이잖아요. 네.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정권의 브라질 정치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근데 브라질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이게 우리처럼 만약 거의 우리가 양당 구조잖아요. 지금 사실 다당이긴 하지만 네네. 아주 강력한 여당 혹은 야당이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정권을 잡아왔는데 그 정권 안에 검찰이 직속 체제로 들어와 있는 경우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는 당이 엄청 많아서 연립 정부를 이루잖아요.
네.
그 중에서 그 당이 몇 개 빠져버리면 이 대통령의 힘이 사실상 무너지는 네. 것과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체계 자체 검찰총장이 돌아서려고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건 정확하게
행정 오히려 더 정치에 훨씬 민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거기는 이합집산이 네. 되게 네. 자유로우니까.
네.
근데 이 차기 대통령이 이 검찰총장이 될 거라는 네.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네.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네, 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검찰총장이 아직까지는 정치 전면에 나서진 않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수사가 일종의 정치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선거운동 하는 거죠, 뭐.
네. 다음에, 근데 지금도 룰라 대통령이 꽤 인기가 많아서 아마 또 차기 대선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보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연임으로 3선은 안 되는데 재선까지
아,
하고 튀었다가
네,
다시 재선하고 하는 건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호셰프를 네. 그 중간에 징검다리처럼 끼워놓고 다음에 다시 나올 거란 얘기가 그때부터
큰
있었어요.
그림을 그린 네. 게 룰라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룰라가 그 아까 제가 좀 전에 그 장관직을 제안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 그때, 국면을 좀 바꾸기 위해서 네. 그때 거절을 했을 때도 거절이 아니라 그게 잘 안 됐을 때도 그런 논의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그런
그때
네. 분석이 나왔던 거고요.
네, 네.
그러네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 지금 근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리우 올림픽이 과연 안전하게 잘 치러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리우 올림픽이 시작을 하면서 언론에서 다 이렇게 좀 허니문처럼 좀 좋은 기사 많이 써주고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리우 불안하다. 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딱 선수단에 도착을 하자마자 엄청나게 도난 사건 발생하고 거기서 뭐 심지어 화장실 물도 안 내려가고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게 이런 좀 혼란한 정치권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아주 강하게 정치권이 결집을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예, 일사불란하게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 잘 치러내야 되는 큰 행사잖아요. 올림픽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오래전부터 안 되고 있었고 리우가 또 재정 파탄이 났어요.
아, 지방
네.
리우 도시 자체가.
네. 리우 도시 자체가. 그러면은 이 예산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절차는 사실 정치권에서 하는 거잖아요. 논의를 해서 빨리 시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정치권이 많이 서포트를 해줘서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돈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올림픽.
그렇죠. 예. 근데 그 불과 뭐 한 4월 5월 달 이럴 때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아니면은 뭐 주요 경제 매체들이 리우가 파산이다 지금 이 재정 위기가 아주 심각하다는 기사들을 많이 냈어요 그때 정치권이 이 뒷받침을 못해줬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지금 브라질 내부에서 과연 국민들이 또 얼마나 이 올림픽을 지지하느냐 최근에 여론조사 업체 조사를 보니까 국민들 51%는 올림픽에 전혀 관심이 없다
반대한다라고
대답을 했고. 63%는 리우 올림픽이 실이 더 많을 거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거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기대라고는 전혀 하지 않는다.
네.
사실 2년 네. 전에 월드컵 때도 똑같았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때도 딱 그랬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 또 이 호세프 대통령이 때일 때인데
맞아요.
그때도 정치권이 이렇게 좀
맞아요.
분위기가 안
굉장히
좋았고
불안했고 시위가 그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또 문제가 됐었죠. 이번 리우 올림픽 잘 치러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또 했는데 아주 탄핵이라는 또 상황 때문에 이
정치권이 몰려서 네. 참 더 어려운 상황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 우리나라 정치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금메달 한 개 따면 대통령 지지율이 0.75% 포인트 상승한다면서.
같은 여자 대통령인데 한 명은 탄핵을 당하고.
반짝 효과 아닌가요? 네,
맞아요.
또.
올림픽 끝나고 네. 나면 다시 제자리로 온다는 분석이 있는데
네.
아무튼 그것 때문에 약간 네. 정부가 지금 많은 현안들이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사드, 우병우 뭐 등등등 현안이 있는데 네. 한숨 돌리지 않겠느냐는
그렇죠. 또 이슈가 별로 가니까
열기를 한번 식혀주고 가는군요. 심표 한번 찍고.
근데 저도 진짜 하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요. 아까 정말 관심이 없었는데 어제 네. 배구하는데 김연경 선수가 정말 날아다니더라고요. 아, 정말 매력 있던데. 네. 저 다리에서 한 5cm만 낯띄어줬으면
저는 또 김연경 선수의 활약을 트위터에서 많은 분들이
다음
오르셨더라고요.
주에는 꼭 그 트위터 정선원 기자님이 네. 네. 누굴 팔로우하나 꼭 네.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브라질 정치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네.
2부에서
네.
돌아오겠습니다.
네. 돌아와서 경제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